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랴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 성도들 회개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7장으로 오기까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 했죠.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떠나셔야 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타락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적 블레셋의 손에 의해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으로 빼앗기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방 땅의 포로처럼 끌려가시며 언약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승리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궤가 돌아온 곳 어디였지요? 아론의 후손들이 살아가던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벳세메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변한 게 있었나요?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셔야 했던 그때와 똑같은 죄악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현실에는 변한 게 없었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어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또다시 열광이 있었어요. 찬송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환호와 열광과 찬송 소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에 기쁨과 환호와 열광과 찬송 소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호와 기쁨과 열광이 있다고 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죠?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부적이나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언약궤가 가져다 줄 언약궤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 축복이 기뻤던 겁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기쁨을 삼지 않았죠. 그래서 언약궤를 큰 돌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그 앞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더 나아가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언약궤 자체가 자기들에게 세상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 안까지 들여다보았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긴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뤄주시고 징계까지 내리셨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자기들 앞에서 옮겨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 세상 영광이나 번성이나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섬겨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다뤄주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버려버립니다. 죄를 다뤄주는 교회? 원치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되게 잘 살아라 하는 교회? 원하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교회? 세상 축복을 줄 것이라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원합니다. 죄를 선포하고 교인들의 죄를 다뤄주는 교회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기 전이나 돌아오신 후나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땅에 살던 제사장들까지 이랬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은 그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뭔가 회복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가야겠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은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떠나지를 아니하십니다. 잠시 벳세메스 땅에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보면 가장 첫 구절 1절 2절을 보시면 verse 1 and 2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같은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거하게 되죠.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자의 집에 놓여졌고요.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죠?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20년간을 언약궤가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가져오죠. 여기서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표현,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었죠? 제사장 세울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사를 언약궤를 담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이 아비나답의 집 혹은 이 엘리야사까지 레위인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20년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시는 동안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놀라운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는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의 교회 안에 함께 하심으로 어떤 회복을 이루셨느냐? 그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회복과 축복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놀라운 번성과 축복이 따라왔을까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만약에 이 사무엘상 7장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이제 함께하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시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회복과 축복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겠습니까? 와, 막 세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강대국이 되고 교인들마다 다 백성들마다 잘 살고 잘 먹게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세상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2절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니라. 이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원뜻은 mourn 혹은 cry out, 애통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애통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예배의 대상을 마침내 찾은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동안 6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있었잖아요. 예배의 모습이. 제사도 드렸고 경배도 드렸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찬송도 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그들이 언약궤를 사모하며 찾았는데 그렇죠?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언약궤를 사모하며 찾았죠.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님 자체를 사모하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의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교회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놀라운 회복의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회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 사무엘상이 사사시대의 끝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사시대 끝에까지 오기 전까지 모든 사사시대를 돌아보면 전부 다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시대예요. 아닌가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 세상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리시고 또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곧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찾았죠. 그때마다, 그때만.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죠? 당시 온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비참한 세상 현실로 인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울부짖음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신세한탄이었어요. 영어로 하는 말이 있죠. Self-pity. 자신의 불쌍한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의 사사시대와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보여졌던 그 악한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 evil cycle이죠. 그 악순환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큰 환난이나 시련을 받는 모습이 먼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그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방 민족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3절부터 보겠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 그들의 심령에 참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회개가 있죠. 세상에서의 회개는 그저 자신만 바라보며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궁극적으로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루신 놀라운 회복이 회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회개로부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나요? 3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제사장,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회복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보면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보입니다. 사무엘의 말씀 사역으로 이제 온 교회, 온 이스라엘의 참 회복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고 그 시작점이 회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던 어두운 죄악의 땅에 깜깜한 죄인들의 마음에 이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 말씀을 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제갈길로 가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길래 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죠? 간단한 말씀입니다. 죄와 회개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다의 뜻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것에는 대상이 있죠. 그저 혼자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죠. 그래서 세상 후회나 뉘우침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세상의 후회나 뉘우침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라고 선포했습니다. 간단한 단순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똑같은 메시지 아니었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 복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솥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삶에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무엘상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사무엘상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벳세메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삶에서 제하였죠. Get rid of him.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제하고 언약궤를 옮겨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모든 우상들, 아니 하나님까지 우상처럼 섬겼던 삶을 다 제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의 은혜, 딱딱한 죄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오직 은혜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이러한 회개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 올바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참 회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이 현실, 이것이 가장 큰 회복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이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대조돼서 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서의 모습,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언약궤의 모습과 서로 대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무엇을 찾았느냐? 언약궤를 찾았죠. 그리고 언약궤가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이 블레셋 땅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에 보여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는 모습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누구에게로 나오고 있나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에게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옮겨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에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복과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을 선포했고요. 5절에서는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15절,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해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났고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 따라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은 언약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와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 말씀이 참 회복을 이루십니다. 언약궤가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 세상 축복을 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참 회복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기서도 이전의 사건과 반전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들 삶에서 우상을 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이어서 5절에서 6절에 온 이스라엘의 회개가 더욱 크게 한 번 더 보여져요. 5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5 and 6.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또 회개했습니다. 금식 회개할 때마다 따라오죠. 금식하였다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붙들겠다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금식은. 그렇다면 백성들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버려요.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필경 죽어야 하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과 같다.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 거기서 건져질 수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땅에 물이 쏟아져서 다시 모으지 못하는 현실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죽고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인정하며 물을 땅에 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온 이스라엘이 회개했고요. 처음보다 두 번째에 온 이스라엘이 더욱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반전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했죠. 그것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더욱 크게 패하였습니다. 더욱 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두 번이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에 더욱 큰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언약 축복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세상 축복받으려고 언약궤를 찾고 구한 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라는 거죠. 사무엘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고 구할 때에 그들의 예배에 엄청난 환호와 열광이 있었지만 결국 심판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런 환호와 열광은 땅을 울리는 환호와 열광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했고요. 결국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삶이 따라오느냐.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언약 기업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연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 회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치러주시는 정복전쟁과 승리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복전쟁 하면은 무슨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가나안 정복이에요.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정복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그 땅에는 누가 살아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 왕국과 교회로 회복시키셨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언약기업의 땅을 다시 예전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타락한 교회의 땅에서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교회로 다시 회복하세요. 그런데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칼과 창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죠. 이번에는 어떻게 그의 교회와 나라를 회복하시죠? 더 이상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씀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정복 전쟁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도 임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왕국과 교회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회복을 우리 삶에 이뤄주셨나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고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제 새로운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누가 싸우시는 전쟁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싸우시는 전쟁. 무엇으로 싸우시고 정복해 가실까요? 복음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복음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따라오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굳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더욱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회복의 증거 있을까요? 어디에서 회복을 찾으시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복을 원하고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어떤 회복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오직 복음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결국 회개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회복된 삶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회복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 끝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작하신 회복이 이러하심으로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자신과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견 따라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자신의 처지만 불쌍하게 바라보며 슬퍼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시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더욱 하나님 기쁘게 순종하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약궤가 이러한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삶에는 아무리 큰 환호와 열광과 체험과 열심과 정성이 있어도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복음 말씀만이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믿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굳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개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온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